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욧이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싸와 하닷과 데마와 여돌과 나비스와 게드마이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인생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4장에 걸쳐서 기록되었고 또 오늘 본문인 25장에 와서 그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75세의 나이로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은 여러 많은 일들을 겪었고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5세에 부름받아서 175세에 하나님 앞으로 갔으니까 100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는 살았습니다. 75세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75세가 되었을 때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일을 했고 또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받고 또 그 약속을 기다리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삶입니다. 그래서 7절이 말하는 대로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는데 오늘날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장수한 삶이죠. 그런데 사실 이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물론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나이가 높고 늙어서 이 말은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충만하여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사건이나 사고 때문에 죽는 게 아닌 기운을 다하여 죽는 것 오늘날에도 참 큰 은혜인데 그럼에도 단순한 나이보다 그가 몇 살에 죽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살아있는 생애 동안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고 또한 죽음을 앞두고 그가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향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희 말의 표현을 보면 그냥 한 해, 한 해, 한 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이 모든 날들이라는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한 해가 쌓여서 그 175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다 쌓여서 이 175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는 것이고 또 오늘 하루가 쌓여서 175년이 되는 것인데 그 오늘 하루 동안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마지막 25장에서 창세기 기자가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시간의 흐름을 따른다면 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한 때가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뒤입니다. 아브라함이 137세에 사라가 죽었고 140세에 이삭이 결혼합니다. 그 후에 후처를 맞이한 것이 되고 140세가 넘은 나이로 이렇게 기록된 많은 아이들을 낳은 삶이 되는데 학자들은 이게 무리가 있다. 그래서 사라가 죽기 전에 이미 그두라를 후처로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가 강조하는 것은 이 일이 잘했냐 아니면 언제였냐보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두라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섯 명의 아들을 낳게 되고 또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열 명의 이 손자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전체 16명의 아이들이 이 족속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아브라함이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의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스마엘과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 시작.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앞선 17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에게 복을 주고 또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열두 지도자들을 낳아서 그들이 족속을 이루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족보들의 공통점은 아브라함이 그의 이름의 뜻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증거, 그 열매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죽음이 임박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진짜 약속의 아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들을 약속대로 허락하셨지만 언약의 자손은 단 한 명이죠. 그것이 이 가운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5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원래 뜻은 그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이 소유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장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소유라고 했을 때 이 소유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가졌던 어떤 가축들, 뭐 은금, 폐물 이런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자녀와 부에 대한 모든 상속권까지를 의미하는 이 포괄적인 의미가 소유입니다. 우리말에는 소유하면 그냥 재산이지만 이 히브리어에서 이 소유라는 말은 어떤 삶 자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75년에 삶 자체를 다 물려주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재산, 그의 신앙,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소유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서자들, 이스마엘은 이미 떠났고요.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줘서 아브라함 생전에 이삭을 떠나도록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이죠. 훗날에 생길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두라의 6형제들이 딴 마음을 먹고 혹 이삭을 해코지 하고자 하고 또 이삭에게 준 재산을 다 탈취해버리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줘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기의 품을 떠나게 합니다. 이것은 이삭 지키기이고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지키기이죠. 이 아들들이라고 아브라함이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마엘만 봐도 이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이 상해하는지 모릅니다.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들을 끔찍히 사랑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재산을 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내보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재산을 줘서 떠나보냅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죠. 그러나 그 아들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삭이죠. 이 다른 아들들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다른 아들들보다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소중하고 귀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또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건강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는 뭐든지 내가 아깝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보다 주님이 더욱 귀한 분이시고 또 주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63편은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생명보다, 주님이 내 자녀보다, 주님이 내 뜻과 내 소원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죠. 우리 주님이 나 자신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보다, 우리 주님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 어떤 것들보다 귀하다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데, 주님을 더 섬기는데, 주님의 뜻을 더 받들고 따라가는데 혹 장애가 되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은 자식들이지만 언약을 위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아들들을 품에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 바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어 어디에 장사됩니까?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그 막벨라 굴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다시 강조합니다.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고 사라가 이미 장사되어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막벨라 굴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주시리라 하신 땅을 확증한 곳입니다. 이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자신이 그곳이 묻힘으로써 자신의 후손들이 그 약속의 땅에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이런 유산 남겨줘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내 아들만큼은, 내 딸들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만한 이런 믿음의 확실한 유산 남겨줄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삽니다. 자신의 인생을 떠나면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내 후손들이 그 언약과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절이 가장 감동적인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믿음의 조상이요. 1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나는 죽으면 내 아들에게 복을 못 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유한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한계가 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복을 받은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나왔는데 부엘라 헤로이는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사라를 통해 피해서 도망갔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갈이 이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구나 고백했습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 큰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공허함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근처에서 이 이삭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이삭은 그 위에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 근처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장소에 갈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소망두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최고의 복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뜻 받들고 그분의 뜻을 지켜내는 그걸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